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에 이 하루는 교수와 한인 학생들과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상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내면을 다시 한번 관찰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할 때에는 성경적인 차원에서 답을 얻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당신이 알아서 답을 찾아서 살라고 할수 있겠느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답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답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답을 알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답을 알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답 찾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과 유튜브라는 또 이런 곳에서 이 답을 검색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그 알렉사라 그 이제 물어보면은 답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알렉사에게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life? 그랬더니 한 30초 동안 열심히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참 질문에 대한 답, 삶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는 이런 것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은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답은 얻었는데 그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답대로 했는데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아마도 급히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속도보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그 답이 함께 변해가는 그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는 이 질문만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종료될 것인가?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맞아야 되는가? 맞지 않아 말아야 되는가? 이 부작용은 없는가? 참,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 직장, 또 직업, 또 나의 사업체가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교회도 3분의 1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이 코로나 다음에 떠난다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영상으로 익숙해진 우리의 예배,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교회에 모일 필요를 느끼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될 것인가? 언론을 보면요. 그곳에서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누굴 믿어야 할지 참 우리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면 그대로 할 텐데, 이 불확실함 속에 우리의 불안감만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뭐 정치나 경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보다 이 불확신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연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함과 불확실함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서 첫 번째 그룹에는 이 20번이나 강렬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당신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20번, 20번 강력한 이런 충격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 충격이 20번 오는데 3번은 강한 충격과 17번은 가벼운 충격을 받을 것인데 그 3번이 강한 충격이 언제 올 것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20번 강한 충격을 받을 사람들과 3번만 강한 충격을 받는데 언제 받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 3번 받는데 언제 그 강한 충격이 올지 모른다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심장 박수가 더 아주 높아졌다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대니얼 길버트 박사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불행한 현재를 살게 만든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또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과 만찬을 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영광의 때가 온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오늘 13장 34절부터 읽었는데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것에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불확실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누리기 위해서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꼽으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미래가 확정되고 확실해지고 불확실한 세상에 사는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그들은 알아챌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뭘 눈치챘는지 예수님 나는 죽기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불확실한 이런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전혀 베드로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확실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시켜주는 이런 말씀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에 이 확실하지 않고 알쏭달쏭하고 내가 그냥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면은 나의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참으로 이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확실이란 우리를 마비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내가 할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불확실한 것 중에 한 가지, 또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신다는 이것은 불확실합니다. 그 아무도 추측할 수 없는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 불확실한 것에 집착하여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파들고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날짜를 계산하고 하면서 완전히 마비된 삶을 사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라 하면서 세상을 다 산 것처럼 흰옷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사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것에 목숨을 걸다 보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뿐입니다. 걱정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불확실할 때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전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 된다 하면요, 우리가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참 지식을 쌓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는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다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확실히 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이 의도가 1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34절인데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이제 하늘나라 갈 돌아가실 이제 예수님 그때가 가까워온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반짝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죠. 죽음이 우리를 나눠놓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합니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끝까지의 사랑이 이 끝까지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자꾸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다섯 가지 특징은 첫째, 관심 가지는 것, 둘째, 책임지는 것, 셋째, 존중하는 것, 넷째, 이해하는 것, 다섯째,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나를 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일들입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책임져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주는 것이라. 이것이 세상의 이 학자의 연구에 의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줘가면서 죽음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혼 때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이야기하다가 얼마 지나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 현실의 눈이 띄어지는 이런 모습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인간은 허물투성이거든요. 멀리서 볼 때는 우아해 보였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뭐 제가 옛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여러분 왜 잊지 못하는지 아세요?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사랑도 살아보면요,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 때문에 사람도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허물을 보니까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허물을 가리운대요.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하게 되면 허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길 만한 모든 증거물과 증인들도 많이 가지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모든 힘이, 이길 힘이 있다 하여도 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아빠가 씨름을 합니다. 아빠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 그냥 아이들이 다 등에 업히고 막 그래도 그냥 아이들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냥 일어날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가 져줍니다. 왜 져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이 그냥 세상의 사랑처럼 뭐 마음이 그냥 뭐 이렇게 좀 화끈화끈해지고 뭐 찌릿찌릿 짜릿짜릿한 이런 느낌을 느끼고 이것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요,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정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는 이러한 삶.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실습할 수 있는 제일 먼저 장소가 우리 가정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밥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아주 뭐 내가 자랑할 만한 이런 참 배우자를 만나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이런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참 원하고 있다. 뭐 축복받는 것, 더 큰 믿음, 감동적인 설교, 이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받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민 삶에서 지쳐있고 상처받은 마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며 또 비슷한 점이 많은 이런 이민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불확실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될줄 모르는 이런 미래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이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이 도덕면에서나 윤리면에서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 안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 가운데, 불확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확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75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면서 이 불확실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불확실한 그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확실 가운데 하나님의 손 붙들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에서 떨며 우리가 구글 설치하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위로받으려는 것보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래요. 맡기는 삶.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불확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불확실함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불확실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계명을 커맨드라고 말씀하세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머스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불확실한 사회에서, 환경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세상이 어려워 모든 것이 마비됐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서 우리가 밥 거르지 않게 하시고 따뜻하게 지낼 집을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참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요 남을 섬기며 나누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를 매일 인도하심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